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1절 같이 하십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고 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생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매년 한 해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21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그만큼 짧아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아 구원의 반열에 천국이 가까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시고 묵묵히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주를 어디든지 따라가겠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너가 어디까지 나를 따라오겠다고? 예수님이 이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낙심을 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앞을 가려고도 갈 수가 없고 뒤로 물러설라고 해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온통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근심, 공포에 찌달린 제자들 곧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위로하십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은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 많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에 있을 곳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장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만큼 만족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천국에 있을 곳을 예배로 가신 그분의 노잣돈이라 되어집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러 가신 그분에게 뭘로 보답과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 천국 문을 열어놓으시려고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천국 문을 여시기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든 죄인 아니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다시 말해 천국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천국 열쇠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천국은 나에게 최고의 축복된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나를 누가 막을 자가 있습니까? 막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가서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처소로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말은 성령으로 재림을 의미합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성령을 애써 부인하는 분도 계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세상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늘나라 천국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다르게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데 저 세상 이야기는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이가 60, 70이 된 사람이 천국 이야기 귀에 들리겠지만 제자들은 참 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무슨 천국 이야기가 들리겠습니까? 제자들의 나이는 고작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천국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늘 저 세상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제자들이 듣고 이해가 안 될 텐다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저는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116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 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시며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그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성령의 역사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시대 따라 역사 따라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다르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 제자들은 바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아듣고 제자들의 도리를 더더욱 잘 해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때를 쓰며 거래의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기도는 순수한 것입니다. 기도는 서로서로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주 기도가 나옵니다. 저주 기도는 사탄에게만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저주 기도를 몇 군데 나열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장 6절에 보면은 악인으로 저를 제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시편 109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시편 109장 8절에는 그 연수를 단축하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시며 109장 9절에는 그 자녀가 고아가 되게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9장 10절에는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참 기가 막힙니다. 109장 11절에는 고리대금하는 자로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109장 13절에는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도 도말되게 하소서. 저주 기도가 해도 정말 너무나 한 것 같습니다. 시편 109장 14절에는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저주에 대해서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시편 109편일 것입니다. 정말 이런 기도가 어디 있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저주 기도가 있었나 없었나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저주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사단이 교회를 자꾸 넘어뜨리고 분쟁을 일으킬 때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너는 흑암의 세력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준비해둔 지옥으로 떨어질지어다. 참 무지무지하게 저주의 기도겠죠. 그러면 사단에 대해서만 기도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저주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파괴하고 목사님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생명을 빼앗아갈 자들 처단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만이 살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복음의 유익 어떤 것인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살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 미운 사람도 있죠. 저주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강 목사인 저에게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고 싶을 때 복수해야 합니까? 죽이고 싶을 때 죽여야 합니까? 어떻게 독한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복수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죄 짓는 것이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 꼭 참고 누르고 사는 것 아닙니까? 제가 택한 방법은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갑니다. 저주의 기도를 한 시편 기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저주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천국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원수에게 저주를 직접 쏟아 놓으면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악한 감정을 다 쏟아놓으면 그것은 탄원이 되는 것입니다. 탄원의 기도를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쓰는 응답해 주십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얘기할 때 가장 안전하고 그 사건을 해결하십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 다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 분명히 없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 남편에게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별일 없어. 꾹꾹 누르고 기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고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사람 앞에 털어놓는 것이 속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흰눈같이 맑게 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 앞에 마음껏 내려놓고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들, 그들 사단의 앞잡이 일루미나이트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사랑의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천국문을 여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 입을 틀어막습니다. 모든 시간은 다 도둑질해갑니다. 기도하기가 점점 어려운 세상이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 기도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 백성의 특징은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감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응답받은 것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한 일들 없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기도 없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 일을 보면서 참 어이없는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가 가장 정확해요.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들, 현재 남아있는 사람, 나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 없을까요? 모든 것은 결국 나에게 어려움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없을까요? 자기는 쏙 빠져나가고 나에게 모든 것 다 덮어씌웁니다. 하나님은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십니다. 기도하니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분 삶을 보면 삶이 늘 막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정말 기도가 막힙니다. 집요하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너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설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더라도 번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젊은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신 분입니다. 30대 후반에 치명적인 병에 그만 쓰러집니다. 투병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 너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내 뜻을 전하라. 내가 히스기야를 부르려고 한다. 다시 살지 못하니까 집안에 대해서 유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떠나고 난 후에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절망하고 슬프게 우는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통곡함에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가로되 3절에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4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는 선지자를 다시 부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시며 내 마음을 바꿨다 말해라. 선지자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왕의 눈물을 보았다 하십니다.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 합니다. 왕의 삶을 15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왕의 소망을 가지시고 일어나옵소서. 열왕기하 6장에는 내가 내 나라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틀과 기본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감사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모르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애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이 일을 이루어야 될 텐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될 텐데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도 안 되어지십니까? 바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으로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하나님 하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깊이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기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본 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의 기본 틀 안에서만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내 부모가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서 도우시고 여러분이 가서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틀은 하나님의 모든 고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제 일깨우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셔야 합니다. 싸울 때 싸워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싸우고 목소리를 합해 내야 할 때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돌아가는 상황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의 주사파들은 한국 헌법을 한반도에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건입니다. 한국에 김근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주사파였습니다. 그분이 토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민들이 의지하는 때는 공산당들은 말합니다. 한국의 헌법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산주의 주사파들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도 거기에 함께 들어갑니다. 주사파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자유민주체제하에 있는 사람 이념과 헌법을 폐기해야 된다는 것을 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뒤에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정치 얘기인지.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가 지금은 안 하죠. 그 대학원 논문에 대한 것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가 돼야 한다. 이런 조국을 환영하고 지켜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은요 같은 간첩이든지 아니면 이런 공산주의를 모르든지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을 찬양하고 지켜 세우는 사람은 미국 살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어떤 우리 교회 분 한 분이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조국이라는 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그분이 세워져야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내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어때 저분이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다고, 모태신앙인데 저렇게 했을까, 목사의 자녀인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한국의 전쟁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을 공산화해야 된다는 것은 핵심, 한국교회를 해체해야 된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깨뜨리는 가장 큰 목표는 신본주의 기독교 교회를 세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한국교회, 미국교회 목회자들 지금 공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산화에 빠져 있습니다. 신을 인정 안 하는 그들에게 신학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체제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중앙은행 FRB가 뭔 줄 알고 계십니까? 이 미국 중앙은행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재무부에 합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헛소문으로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구글에 들어가서 알렉사라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구글에 알렉사가 있습니다. 알렉사에게 문의해 보시면은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미국 중앙은행 FRB가 누가 소유하고 있나고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그것은 재무부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 미국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살맛이 납니다. 좌파들이 자꾸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공산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 사는 맛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어릴 때 동네 나가서 애들과 구슬치기, 딱지치기 할 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루가 언제 지나간지, 어느 날 가면 저녁이 됩니다. 동네에서 골목에서 구슬치기 하면 저녁이 됩니다. 다들 저녁 집으로 들어가면 혼자 남아서 다시 저도 집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와 똑같이 지금은 그만큼 제 산 맛이 재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신다면은 기도로 내 문제, 기도로 내 문제를 풀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듯이 저에게도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한국과 미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조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핵심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가슴에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핵심적인 것을 다 빼놓고 믿지는 않는가 하면 생각하는 기회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